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야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세 번째 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욥의 세 번째 상실은 가정의 상실입니다. 첫 번째 실언이 재산의 상실, 두 번째가 건강의 상실이었다면 세 번째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모두 잃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니라. 이 부분에서 욥은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고 아내마저 남편을 정죄하는 가정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첫 번째 실현 후에 더 깊은 상실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일.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비극이었습니다. 가정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 터전마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욥기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재난 소식이 아닙니다. 내 모퉁이란 표현은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죠.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삶이 계속되겠죠? 욥이 자녀들을 다 잃었다는 것은 욥에게는 가정의 무너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회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큰 슬픔에 욥은 그만큼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슬픔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요. 욥의 행동은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 표현이기도 하지만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건강한 애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의 외화, externaliz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내면의 찢김을 외부로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부정과 분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으로 트라우마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회복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의 낮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털은 존엄과 생명, 자아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를 미는 행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적인 항복의 표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머리털을 뽑았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머리를 뽑았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그리고 이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요, 통합적인 반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문장으로 표현된 욥의 반응을 보고 열 자녀들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슬퍼하다가도 마치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욥이 예배했다는 것은 이성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감정과 영혼이 절규 끝에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의 통합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통합입니다. 즉,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품는 것입니다. 욥의 예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욥은 절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망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욥이 고난 중 예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가지 영적 토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존재 중심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욥은 축복의 근거를 소유가 아닌 존재로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와 보상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만의 존재 관계에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에 비록 고난이 찾아왔지만 또 자녀들은 다 떠났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욥의 이 신앙적인 배경은요, 신앙의 기억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오랜 신뢰의 역사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 기억이 믿음을 지탱했습니다.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기억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순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쌓은 믿음이 고난에서 우리를 붙든다라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욥은요, 신앙적인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보다 진실하게 절규하는 사람을 가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예배는 이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신앙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욥처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욥처럼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잃거나 가정이 무너질 때 믿음보다 절망이 앞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약함을 비난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애도의 과정은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곧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만 누군가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속도를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욥의 반응은 규범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는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죠. 그의 믿음은 훈련의 결과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지지 않는 자의 은혜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절규했죠.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말을 거는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는 트라우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복합적인 심리적 상실 중 하나입니다. 상담학이나 정신의학 그리고 신학 모든 분야에서 이런 트라우마를 극한의 애도 또는 복합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분야로 다룹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2006년 아미시 마을 학교 총기 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우유 배달부였던 찰스 로버트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학교 웨스트 니켈 마인스 스쿨에 침입해서 여학생 5명을 살해하고 5명을 중상시키고 결국 자신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학교는 전형적인 아미시 공동체의 단칸 학교여서 외부의 폭력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보다 더욱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요,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아미시 공동체가 사건 당일 저녁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가해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 중 한 명의 말을 들어봅시다. 용서는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오늘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오늘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다짐합니다. 증오는 우리를 그 비극 속에 영원히 가두지만 용서는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피해 중 부모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 해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남은 가족을 사랑함을 힘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로 즉흥적인 감정으로 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뱉어버린 충동적인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미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용서 신학으로 다져진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용서 신학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선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정은 숨기지 않되 증오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연습이 그토록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개인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화낼 권리가 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법적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아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권리를 내어놓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6년 학교 총기 사건 이후의 용서는 갑작스러운 미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준비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미시는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재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슬픔을 부정하거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법적인 사실과 고통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우리는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증오에 넣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아미시 공동체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있고요.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그들의 삶의 모습, 정말로 반해서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한결같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미움이 생기고 다툼도 생겨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처절하게 용서하는 법을 또 연습하죠. 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출중하게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인격이 있어서 수양되어서 화도 안 내고 미움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미움도 생기고 화도 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읽었던 책,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미시 정신과 함께하는 브루드호프 공동체의 창시자 에브하르트 아놀드가 지은 용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원제는 Why Forgive, 용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에브하르트 아놀드는 이 책에서 용서를 감정적인 미덕이나 도덕적인 권고로 다루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삶의 질서로 제시합니다. 용서는 약자의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다. 정의를 부정하지 않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다. 이 치유는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용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자녀를 잃고 가슴에 비수가 꽂힌 채 살고 있다고 괴로워하는 부모로부터 비슷한 케이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놀랍게도 자신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잊지는 못해.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흉내낼 수 있는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부모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분에게 주시는 은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목회 상담적으로 드리는 실천적인 조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크리스천으로서 모두가 알아야 할 위로의 방법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담에는 치유보다 동행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위로한다고 우리가 섣불리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더 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첫 번째, 말보다 침묵의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어떤 설명을 듣기보다는 함께 울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도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트라우마 초기에는 위로의 말보다는 조용한 존재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조용한 존재감이요? 예를 들면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피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합니다. 아이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요.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당한 분들의 애도의 리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애도는 길고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담한답시고 애도를 짧게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자꾸 추근댑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부모는 울다가 웃고 또 감사하다가도 분노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진폭을 신앙이 약해서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만큼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하죠. 세 번째는요, 기억을 금지하지 말고 기억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이제는 잊어라, 그 모든 것을 다 잊어야만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애도의 핵심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진을 보고 아이의 생일이나 기일을 함께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적인 언어는 설명이 아니라 공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신앙적인 권고의 말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고통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당신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잃어보셔서 그 고통을 아십니다. 이런 위로를 들려주는 것이 참 좋은 신앙적인 위로이긴 하지만 이러한 위로의 말조차 적절한 타이밍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는 부모님들의 경우 그 초기에는 이런 위로의 말보다는 침묵으로 조용히 동행한 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러한 신앙적인 언어의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랑의 손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초기 3개월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미시시피에서 공부할 때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그때는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나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옆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제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잘 보니까 누구는 아침에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누구는 아이 학교 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픽업도 하고 라이드도 해주고 또 어떤 분은 들어가서 슬픔을 당한 분의 손을 잡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때마다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유의해서 본 거는요, 그분들이 절대로 단체로 몰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로의 방법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주위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라든가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물을 때 그분이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산책 나가시죠. 강아지는 제가 하루에 한번 산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말 없이 도와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 공동체는 위로의 집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하죠. 오래전에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였는데 함께 공부를 하던 한국 목사님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근데 처음에 극심하게 아플 때 이분들이 우르르 사전에 예고도 없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립시다 하고 한 분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를 펴들더니 저보고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니까 잘 참으라고 평소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그리고 막 힘을 주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난 욥과 같은 의인도 아닌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려고 지금 연단을 하신다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는 참 좋은 설교와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요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이 고통이나 가져가 주시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날 설교와 기도가 저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갖추셨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최대의 시간이 5분 정도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누워서 눈을 감아도 땅에서 서를 막 잡아 끌어당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육체적으로 체험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긴 예배를 마치더니 이제는 서로가 공부 이야기, 시험 이야기, 심지어는 시국 정세가 어떠냐는 둥 끝없이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고통이 몇십 배 추가되어 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는 처음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 욥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통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친구들이 설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은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밤의 고요마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 아직도 왜라고 하는 물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울부짖음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이 다시 웃는 날이 오기까지 급하게 회복을 강요하지 말게 하시고 울고 또 울며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울음 끝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생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이의 삶을 이어가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의 기억이 고통이 아닌 위로의 향기가 되어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 속에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며 그 사랑을 다시 주님 안에 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